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의 이름불러 축복하고 기도해 주므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이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철수야 놀자 뭐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알아준다고 하는 좀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고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서 사랑해 주었을 때 그 대상은 놀랍게도 그에게로 와서 꽃처럼 이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학교를 다녔거든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담임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불리고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해서 모두 12년 동안 12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12분의 선생님 가운데 지금까지 제 마음에 좋은 인상으로 남아 계신 선생님은 이제 딱 세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또 한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세 분이 모두 다 한결같이 저를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거 이름 부르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반에 7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한 학년도 12반이나 되었거든요. 콩나물 교실이라고 정말 아이들로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지 않아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름을 쉬이 외우실 수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알지만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7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 이름 외우는 거 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번호로 불렸습니다. 1번, 11번, 21번, 30번 나와서 문제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당번 몇 번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분명히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이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도 아닌데 번호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번호로 불렸어요. 간혹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떠든 아이들하고 반장이 칠판 한 구석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때 이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선생님께 혼날 때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반장, 부반장 그렇게 몇 명의 이제 모범생들 외에는 보통 아이들은 대개가 이제 불명예스러운 경우를 빼곤 거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름 부르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죠. 이름이 불려지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죠. 1번, 11번, 21번 번호가 편했습니다. 번호로 불리는 게 되게 편했어요. 21번 나와 예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사실 당시 선생님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셨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였기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은 선생님 만나서 이제 보통 그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면담이 있었어요. 선생님 면담에서 처음 딱 만나는 겁니다. 1대1 대면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조마조마해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거의 대부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래서 또 생활기록부였나요? 그곳에 보면 이제 집에 선풍기가 있는지 TV가 있는지 자가용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동그라미 치는 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풍기는 커녕 밥그릇도 제대로 없는 집안 살림을 보고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주눅이 들었던 거죠, 사실. 예, 이제 그게 마치 인생의 성적표 같이 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밥그릇도 변변이 없는 집 아이들은 첫 만남부터 선생님과 멀어졌어요.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셨습니다, 당시에. 아, 그리고 우리는 큰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하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밥그릇도 변변이 없는 제 아이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오직 학교로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을 둔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아이들만이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 받아서 반장이 되기도 했고 또 회장이 되기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리지 않은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모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1번, 11번, 21번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21번이었거든요. 21. 그저 모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었더라면 아버지 사업 실패로 학창시절에 가장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아마 그렇게 사그라졌을지 몰라요.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년의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세 분들 중에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굴까지 기억납니다. 아니 목소리까지. 그리고 그분 조남도 야 조남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희망을 갖게 된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씨가 뿌려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저는 제 이름을 불러준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의 평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 평생 교훈이에요. 이 얘기는 정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얻은 평생, 제 인생이 증명하는 바거든요. 인간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람은 정말 사람 사이에서 존귀해지고 또 망가지기도 하는 거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인간관계에서 수평과 수직관계 있잖아요. 친구관계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과 또 이렇게 수직관계가 있어 언제든지. 근데 저는 특별히 수직관계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 그다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 평생을 두고 돌이켜볼 때 사람이 성공하려면 수직관계가 중요하구나.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이 중요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다면 그건 제 인생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학교 성적은 언제나 들쑥날쑥했었는데 선생님께 관심을 받았을 때 수직 상승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교가 가고 싶은 장소가 됐고요. 하기 싫은 공부가 하고 싶은 공부가 됐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이 더 즐거웠을 때가 있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누가 예배드리러 가자면 기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항상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이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루해지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처럼.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당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빌립보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신약성경 중에서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책들과는 현저하게 구별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다른 책과 비교하면 막 기쁨 충만한 책이에요.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이 넘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인생은 간혹 기쁠 때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게 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한국의 한 인기 드라마 거의 50% 찍었나요, 시청률. 그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오글거리는 달달한 멘트가 성경에도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I have you in my heart.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다른 말로 내 안에 너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드라마의 명언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 한 문장 안에 빌립보서 전체의 분위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따뜻하고 행복하고 서로 간에 달달한 사랑이 넘치는 내 안에 그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옥중서간이죠. 감옥이란 답답하고 지루하고 괴롭고 어둡고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슬픈 장소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서는 가장 괴롭고 슬프고 어두운 내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저자의 고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엉뚱하게 저자의 희열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적지 않았음을 설명해 줘요.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했었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어. I have you in my heart.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졌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와요. 그 관계를 잘 하십시오. 관계의 삶을 들이세요. 사람들이 이런 가벼운 거를 자꾸 놓쳐서 그냥 스스로 외롭게 살아,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우울하게 살아. 아무도 그분을 그렇게 가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데도 불행하게 살아요. 내 안에 너 있다고 우리 마음에 서로가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차오르게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이 이름을 불렀었고 기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오늘 또 가져왔네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드려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또 열심히 또 이름을 적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엑스트라 마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에요.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목회 훈련을 받는 우리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또 이렇게 목회 세미나 같은 걸 할 기회가 되면 항상 이걸 강조해요. 모든 교인들, 교우님들께 늘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목회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목회는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이 있음으로 시작해요.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뭘 해도 잘 되더라고요. 잘 돼.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맡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KM 어떤 부서에서 섬기든지 간에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안타깝지만 그러나 목회자를 꿈꾸는 교육자들은 자기가 맡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적어도 제가 왜 자꾸 교회 가까운 데로 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이름 불러서 적어도 서로를 마음에 품고 언제나 상대방의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습관 이거 가져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직분이. 사람들은 셀 모임을 갖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모두 바빠서 힘들다고 하죠, 모이기가. 그런데 모이기가 힘들다고 하는 순간에도 잘 모이는 셀은 여전히 있어요. 가만히 보면 셀 목자 네 분이 기도하는 셀입니다. 언제나 셀원들의 이 모임보다도 중요한 게 그 전 단계더라고요. 항상 빙산의 일각이에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면은 그걸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그만큼이 보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세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숫자에 상관없이 어떤 분 이게 뭐 숫자가 모여야 모인다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숫자가 안 모인다고 새벽 기도를 파야더라고요. 왜 숫자가 없습니까? 자기가 있는데 그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뭐 성도가 아닌가요? 우리는 누가